주보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구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2절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신자가 교회에 오는 중요한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혹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자는 무엇보다 예배하러 교회당에 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이었어요. 이런 사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보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죠.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이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일로 해야 되고 그 일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배가 중요한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365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거의 하기 힘들 것입니다. 때로 주일날 와서 졸기도 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해도 그래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기도 합니다. 섬기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어떤 대상에게 예배하는 일을 매우 즐겨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의 내적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 자기보다 뛰어난 세력이나 힘을 인정하고 또 그 세력으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나 그 다음에 흔히 스타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 스타를 만들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이렇게 띄우기를 원합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대상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를 칭찬하고 섬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예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 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빛, 여기 영어에 보니까 The Light of Nature라 그래서 자연의 빛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자연의 빛, 이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엄연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성의 빛 혹은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뭘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성의 빛 혹은 자연의 빛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신학 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요? 꼭 뭐 신학자로 기억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줄 아는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성의 빛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연의 빛, 이 본성의 빛은 무언가? 자연을 탐구하는 인간의 전인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인간의 인격을 가리켜서 본성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그 감각기관, 직관, 이성, 양심,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고 알아가는 그 수단을 가리켜서 본성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의 빛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성의 빛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도 인정을 하면서 이 본성의 빛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본성의 빛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인 활동, 인간은 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지성의 활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곰곰이 생각을 하면 철학자든지 인문학자든지 곰곰이 인생을 고민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의 빛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의 빛도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성과 감성, 인간의 직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의 빛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흔히 교육주의 신학에서 좀 어려운 말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모두가 보편적인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이성, 감성 이런 것들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런 지성의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성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이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예배라는 말이 뭔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이 예배라는 말이 월십이라는 말 아닙니까? 월십이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원래 의미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나 대통령을 예우할 때 그냥 예우하지 않고 그의 신분과 위치와 실력에 맞게 예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신성과 능력에 맞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늘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 많으심에 대한 가치로 볼 때 그 가치에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지. 우리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의 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칭찬하고자 하는,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야, 박태환 선수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가? 내가 보고 그 실력을 볼 때, 그때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마음으로 알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때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앞에 막 뛰어들지요. 왜 그럽니까? 그런 그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의미한 존재인지, 얼마나 높은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의 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맡아여 앉아 있는 이분이, 이 존재가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알때 자연스럽게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원칙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지으셨는가?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즉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편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성도, 조금 어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이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드시면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를 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한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지적했지요.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성가대 찬양도 멋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멋지게 기도하고 설교자도 참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잘하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700년 전의 시대의 예배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다윗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일이 아무런 격식 없이 무조건적인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기를 드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참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나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지요. 심지어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에 대해, 옷감은 뭘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때 자의적인 방식이나 인간이 고안해낸 상상이나 이런 것으로 예배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의 이벤트로 이해해서 그 예배에다가 하나의 아이디어, 깜짝 이벤트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흔히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서프라이즈 파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생일 축하를 하고 뭐 이벤트를 해서 애인을 기쁘게 하고 뭐 친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와서 고안된 모든 예배의 형식들은 사단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아주 이렇게 멋진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사단의 지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예배와 관련된 어떤 가시적인 조형물도 거부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지 않지요? 왜 없습니까? 십자가가 비싸서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어떤 상징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인간의 그 신앙의 정서를 조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격한 또 다른 어떤 개혁 교회들은 심지어 바깥에도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신교회 안에 허락하신 유일한 상징, 유일한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행한 성찬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의식을 가리켜서 유형적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유일한 말씀의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찬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성경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에 살펴봤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8문답에도 이런 질문이 나타나지요. 평신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형상을 교회 안에 두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기자재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지요. 시청과 교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런 형태로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기에도 이 점을 중시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재물을 다 깨부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던 노뱀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넘어간 이후로 언약궤를 찾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지금의 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벽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종교적 상징물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이리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조형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당 건물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조명을 환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조명이나 상징물이 아니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에서 합당하게 시행되는 성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잘생긴 사람이나 또 멋진 교회당 건물이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이런 예배의 본질과 성격을 성경을 통해서 잘 파악했던 개혁교회는 예배자의 전인격이 오직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의 카톨릭적인 형상숭배나 강단을 치장하는 일이나 또 혹은 가운 입는 거 있죠? 요즘 목사님들 제의착용 이런 것들을 다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요즘에 개신교회가 중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악기조차도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예배의식에서 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에 저희 교단 안에도 웬만한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드럼 없는 교회가 거의 없고요. 뭐 기타는 말할 것도 없고 앰프들 뭐 신디사이저 뭐 해서 장황하게 갖춰놓은 교회들 대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학으로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만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순수한 말씀만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이런 생각들이 예배의 요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신교 안에 예배에 대한 이해와 입장이 천차만별이에요.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있어서 개혁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의 신학적인 가장 분명한 차이가 뭡니까? 개혁교회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예외 순서안으로 가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복음주의 교회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도 들어오고 월십 댄싱도 들어오고 드라마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 교회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금지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금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금지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하지 않은 것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금하지 않았으니까 된다. 안 된다라고 안 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어디 이야기했는가? 그러니까 된다라고 끄집어 들어온 것이 월십 댄싱, 드라마, 간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예배도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누가 올라옵니까? 목회자가 올라오지 않고 교수가 올라와가지고 요즘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뭐 그러고 예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예배자나가 누구이든지 간에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그 어떤 순서를 예배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도예요. 한국교회가 12년 전에 예배갱신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래야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항상 예배, 한창 예배갱신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예배갱신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인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신자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을 아뢰는 것도 그 국가의 방식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볼도 맞추기도 하고, 그렇지요? 태국에 가면 손을 모아서 인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을 쫓아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자기 생각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 의식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의식은 필수적이에요. 요즘에는 탈권위주의적인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권위, 형식, 틀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형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혼자서 강단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설교할 수 있고 성도들도 딱 일어나서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좀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넥타이 좀 풀고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떤 방식이에요? 권위를 싫어하니까 요즘 미국 교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설교자도 넥타이를 딱 메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청바지에 티 하나 딱 입고 올라와가지고 강단도 다 집어치우고 조그만 의자에 걸터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마이크를 들고 좌우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한국 교회는 또 이것이 또 멋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것을 또 잘 본받는지요. 의식은 예배를 돕는 방편이지 예배를 방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구약시대 여러 가지 의식법이 철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의식은 문자적으로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법이 철폐되었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도 일정한 형식과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이후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 기도,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구절을 참 사용을 잘하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정치권에서도 이 말 참 사용 잘합니다. 대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 양식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복음의 본질, 그 내용은 그대로 둬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담는 그릇에 비유될 수 있는 형식은 좀 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과 그릇과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주장들입니다. 예배 의식은 신앙의 내용을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하는데 그 물건 자체는 참으로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그걸 종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과 신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식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아무 형식이나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된장국을 접시에 담는 분이 있습니까? 샐러드를 냄비에 담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격에 맞는 형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형식 다 필요 없다. 기타 짱 막 치다가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뭐 때가 되면 말씀 전하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형식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형식을 갖추긴 하지만 신학적인 고려보다 현대인들의 그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들이 좀 호감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순서들을 짜놓습니다. 이 시대의 성향,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뭔가?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중성. 대중성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중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예배의식과 관계된 신앙의 유산을 대중성이라고 하는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그걸로 됐다는 거죠. 용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 월십 페스티벌, 뭐 월십 댄싱 경연대회, 예배 시간에 하지요. 예배 시간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고 의식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만들어진 예배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열린 예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도자 예배지요. 도를 찾고 구하는 자들의 예배지요. 뭐 열린 예배가 있으면 닫힌 예배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예배는 없지요. 불과 2, 3년 전이 아니라 한 뭐 7, 8년 전에 열린 예배한다고 한국교회가 또 야단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 5년 주기로 이게 그냥 유행이 그냥 뭐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요즘에는 또 가정교회 해야 된다. 또 한 10년 전에는 또 제3의 물결.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사람이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그냥 막 입신을 하기도 하고 막 깔깔깔 기도하고 또 그게 그냥 또 한국 교회를 또 휩쓸었던 적이 있었지. 열린 예배를 하는 취지는 누구나 좀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전도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열린 예배가 행해졌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과 불신자들 향해서 열려져야 됩니다. 아무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예배의 본질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께서 회당이나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과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구별해서 실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행사와 예배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구실로 예배를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신자들이 좀 오니까 그들에게 맞게 우리 예배 형식을 좀 바꾸자. 이런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디자인해야 된다. 요즘에 그 기독교 잡지들 보면요. 예배를 디자인하라. 뭐 이런 말이 그냥 공공연하게 나타납니다. 결혼식이나 회감연에서 요즘에 그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뭐 플래너라 그러죠. 전문 플래너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배도 기획하고 연출하는 전문 이 기획 연출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신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성에 호소하기보다 미적인 감각과 정서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형태의 예배를 기획하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촐하게 행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활기찬 음악 그리고 형식이 타파된 매우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뭔가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해요. 물론 뭐 예배가 신자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참으로 구속받은 신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자기적인 어떤 인간의 연출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획한다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획해 놓으셨어요. 연출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미적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불신자들에게 하나의 볼만한 구경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수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가 자꾸 볼거리, 구경거리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스타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교회에 불러오고 그 다음에 교회당에 유명한 음악가들을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기는 오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합당한 예배 방식인가, 그것이 합당하게 교회를 이루는 방식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사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공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공연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열린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불신자라고 할 때 그 불신자들은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마치 공연물 관람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아, 그 목사 참 목소리 좋네. 아, 그 찬양대 참 찬양 참 잘하네. 아, 참 이 교회 참 분위기 참 좋다. 의자가 참 푹신하구만.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제임스 드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믿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예배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준비와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믿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예배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준비와 자격을 갖춘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회심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심자들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심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배 그 자체가 회심의 방편은 아니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수단과 방식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찰스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처럼 우리가 시장이나 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수단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에 알리는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얼굴을 뭘 통해서 봅니까? 담임 목사의 얼굴을 보면 교회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하는 걸 압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배를 드려보면 그 교회 얼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 얼굴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과 예배에 집중하는 신자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을 여기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둬서는 안 돼요. 예배 모범에도 나타나 있고 요리문답에도 나타나 있지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라고 이야기합니까? 견눈질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딴 데 눈을 돌리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예배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 인사하고 아이하고 입 맞추고 눈 맞추고 그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딴 사람을 보고 하이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상당히 기분 나쁘시겠지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시선을 팔고 다른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두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지를 알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를 앞서간 신앙의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고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예배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또 시간에 맞춰가고 참으로 그 만남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과연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시대요. 하나님 중심보다 참으로 신자들의 마음과 소비자들의 마음을 더 의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라고 하는 생각에 골몰해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교회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옆에서 변화되고 개혁되고 우리가 바꿔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바꾸고 개혁해 나가서 맹실을 상부한 교회의 모습이 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모습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복되는 종을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